주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자신의 관례에 따라 회당으로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분께 주리니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오셨으니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낫게 하시며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억눌린 짓밟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그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눈들이 주님을 바라보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주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기이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확실히 의사야 너를 낫게 하라 하는 이 속담을 들어 너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을 여기 너의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고 나에게 말하리라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선지자도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날들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걸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시돈 나라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고 오직 시리아 나라 나만 장군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주님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주님을 밀쳐 내어 던지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로 지나서 나사렛을 떠나가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들여다보니 3년인지 4년 전에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authority and power, 이것을 믿는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그 권위와 신으로서의 그 자리, 그 권위와 행사하시는 힘, 권능, 권세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 삶에서 그게 무슨 것,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자라나 나이 서른까지 계셨던 그 고향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개개인의 삶에 비추어보고 우리 가족의 삶에 비추어보고 교회의 삶에 비추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격을 가진 분, 사람이 아니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은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의 욕기와처럼 사탄과 싸우는 힘을 가지신 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으로서의 본인, 어토리티도 있어야 되고 사탄의 힘을 이기는 파워도, 권세도, 권능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두 가지 다인데 나사렛 동네에 아마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 또 귀경도 받고 칭찬을 들었다는 그 칭찬한 사람들도 그날 회당에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네 개로 나뉘어진 북쪽에서 남쪽으로 네 개로 나뉘어진 주 가운데 가장 북쪽인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북쪽 갈릴리 주는 가장 최근에 페르시아 그 당시 그리스에게도 싸워서 졌고 그 후에 로마 제국에도 싸워서 졌던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근 5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장 늦게 이민 들어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남쪽 주에 있던 유다주의 사람들과는 성향이 달랐습니다. 즉 로마 점령에 대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반항심이 아주 강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여러 번 하였던 이 주의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이민을 역이민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려 했던 게 갈릴리 주에 로마 사람들이 보냈고 그리스 사람들이 보냈고 그 전에 점령군들이 보내서 흩어져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류처럼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첫 번째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게 마치 옛날에 1900년도에 45년 해방하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한국 땅을 떠나서 중국에서나 또 일본 땅 안에서도 혹은 미국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할까 연구하듯이 회당에서도 주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갈릴리를 만들고 결국은 로마를 물리칠까 하는 종교와 자기들의 삶이 정치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그 생각에 어긋나는 말이 회당에 서 있는 게스트 스피커 그러나 자기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하에서 예배를 하는 일제하에서 1930년대 40년대 아직 일본이 아큐파이하고 있는 그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좋아할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리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 회당에 갔을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 그게 회당에 들어가면은 저처럼 여기 교탁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높이 앉아놓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는 책장이 있어요. 그 책장에 두루마리가 몇십 개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종이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는 종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두루마리에 말아놓은데 창세기가 그 두루마리 하나 있으면 그걸 펴서 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 중간에 예배 인도한 사람이 처음에 큰 윌베를 가져가서 두루마리 하나를 끄집어 와서 여기 와서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스트 스피커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걸 읽으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왜? 듣는 사람은 평소에 말을 에르메이로 씁니다. 히브리 말은 학교에서나 예배 시간에만 읽기 때문에 예수님이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매 토요일마다 보통 스피커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꼭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리에 갔는데 이 자리가 바로 모세 선생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대해서 모세의 자리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들어라. 왜?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곧 다섯 개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당 밖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은 듣지 말아라. 그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랬더니 윌베러로 들고 온 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건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읽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피커가 읽겠다 하면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어요. 그냥 통역한 사람이 가져왔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모세오경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말로 옆에서 그대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오경 외에 책은 읽을 때 읽는 사람이 만약에 이사야를 읽다가 그 중간에 예레미야를 인용해도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즉시 통역한 사람도 그걸 받아서 딱 통역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읽을까는 예수님 자신이 하는 거니까 척 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다 지금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매주마다 들을 수 없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 이 61장은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어져 Year of Favor of the Lord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 61장 1절 2절을 읽다가 중간에서 끝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에 그 한 2년 전에 누가복음 비유 공부할 때 인트로덕션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19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끊어봤어요. 2절 중간에서 끊었어요. 원래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복수하는 날을 전파하며 이 말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그렇게 읽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이 원수 첫 번째는 지금 이방인들이 갈릴리 주 모조로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쫓아내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헤롯대왕 쫓아내고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날이다. 그 날이 우리 원수를 깨끗하게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날이다.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요 말 앞에서 스탑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루마리를 말아버렸어요, 다시. 넘겼어요. 더 이상 읽을 의도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여기서 이까지 끝내겠다 하면 그 누가 노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제 너희들이 너희 민족 감정으로 이스라엘만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고 1등이 돼야 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너 수준으로 낮추는 일은 없다. 하나님 나라 활짝 열렸다. 너희 원수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고 New Interpretation 하는 권위를 가진 것이야말로 레바입니다. 우리 이제 알지 않습니까? 레바이는 일반 선생이 아니다. 지금까지 하던 해석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 권위에 힘이 들어가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미 예수님이 시작을 했어요. 악한 영들을 물리쳤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사에게 시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고향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시작점을 자기 고향으로 잡았는데 고향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예수님의 힘도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년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함께한 일을 이미 고향 사람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남떨어져 가서 죽이려 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치관, 자기들의 삶의 전부인 것을 흔들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자기들이 취향에 맞지 않다고 죽여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권위로, 어토리티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힘으로 왔을 때 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아직까지 제자의 자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사렛에 있는 주민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계속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것을 가져왔던 사회자에게 넘겨주시고 앉으시니 이제 압니다. 여러분 어디 앉았습니까? 오른쪽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주님을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왜 머릿속에 이분들은 지금 섭섭한 것도 들어있어요.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매주마다 이건 선지서를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왜 자기들은 집에 성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들어서 외우고 그 즐거움으로 사는데 오랜만에 들었는 원수를 물리치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 말을 싹 빼버렸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앞부분은 좋잖아요. 억눌린 사람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거 다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령군에서 해방된 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수를 깨부수는 야훼의 날 그 말을 싹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끊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옵션을 selectively 따르고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21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기록이 이사야가 말한 야훼의 그 하시겠다는 예언이 fulfilled,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오늘 이루기 시작하는 공사에게 첫걸음을 내 고향에서 시작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한 거지요.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야훼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드디어 우리가 독립하고 1등 되는 날이 시작이 되었구나. 22절 모두가 주님을 증언하고 증언이라는 표현은 주님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했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 이게 그린 말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기이하겠다, 놀랐다,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가 찬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말에 기가 찼다. 여러분 이게 조화를 이룹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은 기가 찼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이걸 여러분에게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듣는데 왜 기가 찼느냐? 어이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어이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 원수 갚는 날을 빼버려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원수 포기라는 건데 주님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일본을 눈 감아주고 반항도 하지 말고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 살인하지도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은 은혜로 이야기를 해주신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감당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악한 영을 이미 가버나움에서 14절 15절 우리가 보면 거기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자마자 고향으로 오셨어요. 권위를 권세를 보여서 어두운 세력을 이겼는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와 신앙을 하나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존경을 받고 뜻을 따르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NO 한 겁니다. 왜? 자기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 머리로서 그대로 깨달은 대로 아멘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머리로서 이해해서 나는 이거 안 오네 하지 말고 아멘 하고 intellectual assent.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아멘 하고 나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가득 나서 살인하는 죽이려는 것으로 폭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을 거고 예수님의 남자 큰 동생들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시집간 여동생들도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듣고 그래 그렇지 하다가 갑자기 설교 중간에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갑자기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 생각이 확실히 돌아선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전해주니까 자기들의 본래 죄성의 더러운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바 거기서 어긋나니까 반항하는 게 보였으니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너희가 확실히 의사야 너 스스로 낫게 해봐 하는 속담을 들어서 예수야 너가 가버나움에서 우리한테 오기 전에 뭐 기적했다고? 우리가 들은 거 있는데 너 여기서 내봐 하고 나에게 말하리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불이 타는데 기름을 던져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웰컴 하고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고향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비가 오지 않고 때면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불쌍한 과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원수 나라인 시돈에 보내서 조그만 도시 사렙다에 보내서 그 과부를 먹여 살렸어. 왜? 그 과부는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 이스라엘의 과부들하고 다르게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과부에게 가서 명령하였을 때 그 과부는 들었어. 야훼의 권위로 엘리야가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 굶어 죽어가는 거 알아. 오늘 이게 마지막 음식인 줄 알아. 그런데 나한테 먼저 받쳐. 야훼의 권위로 힘으로 말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믿는 발신의 선지자도 아닌데 순종을 했다. 두 번째 27절. 그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방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고 오직 시리아 나라 원수 나라의 남한 장군뿐이었느니라. 기름에 부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방인으로 깔보며 원수처럼 생각하는 시돈 북쪽 시리아 사람을 이방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야훼께서 챙겼다고 했을 때 갈릴리 사람 안 그래도 지금 이방인들 쫓아내려고 목적을 삼는 사람들의 화에다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 세 번째 믿음은 그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엘리야라고 이방 나라에 가는 게 편했겠습니까? 엘리사라고 이방인 자기들의 원수 나라의 장군이 나병을 낫겠다고 온 게 마음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액션,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야훼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주님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고 끌고 가서 도시가 세워졌던 그 산의 절벽으로 데려가서 떨쳐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로 지나서 나사렛을 떠나시니라. 이제 주님의 사역이 앞지 없게 된지 이미 이게 포쉐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고향에서부터 철저하게 이제 당하시고 앞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저희들이 날마다 맛보고 산다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고 우리의 욕심들이 부서지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것이야말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셔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에 깨우치게 저들이 돌아서서 아버지의 권위와 그 권세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언행심사가 거기에 맞추어 사라져 나가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